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시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의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서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예,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음료 회사에서 아랍 시장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그림은 아랍 시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음료수를 팔려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저 음료수를 마시면은 저렇게 뛰어다닌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는데 아랍 시장에서는 음료수가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왜 안 팔렸냐면은 아랍 시장은 글씨를 읽을 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읽지만은 아랍 시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팔팔 뛰던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 저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진다고 이제 하니까 누가 음료수를 사 먹겠어요. 많은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아랍 나라의 그 이제 글씨를 읽는 법을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지만은 그걸 모를 때는 제가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선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이제 부산에 다대포에 있다 춘천에 이제 왔습니다. 부산에 다대포에 있다 춘천에 왔는데 춘천에 이제 오자마자 어떤 형제님께서 신문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당 부지가 토지 개발에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처음 들어본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시에서 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토지개발공사에 그걸 맡겨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임으로 개발해야 할 지정을 지구를 지정해서 그 땅값을 배상하고 그 땅값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많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개발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땅값을 물론 이렇게 지불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이제 예배당 부지는 그 돈으로 지불을 받아도 지금처럼 좋은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목사님이 제발 지구정 안 되도록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국제청소년연합사단법인 IIF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고 몇 번 소리를 넣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토지개발 이제 그 공사에서 우리 땅을 이제 지구지정한다고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땅을 우리가 팔리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강제로 우리 땅을 이제 묶어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춘천에 가서 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건물도 짓고 또 IIF도 하고 싶고 또 손님도 받고 싶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난처했습니다. 입장이. 젊은 목사가 교회에 와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땅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땅이 이제 토지개발 지구지정이 돼서 우리의 임으로 우리 땅이지만 우리 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땅으로 보상을 받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니까 절대 땅으로 보상 안 자기가 정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몇몇 자매님들 같이 제가 토지개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은 그런 일에 너무 능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안 돼요. 이미 토지 개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다 게시판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이분들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토지 개발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일본 사람보다 더 하냐. 일본 사람들은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남의 땅을 당신의 임으로 지구지정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제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옷을 딱 벗었어요. 다른데 좀 겁을 주면은 이분들이 뭐 어떻게 되겠나 너무 어리석었죠. 제가 이제 옷을 벗고 난 뒤로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이 오더니 저도 물론 젊지만 제 팔 어깨를 둘이 딱 남자들이 잡아가지고 팔 날개 꺾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자매님들이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함부로 잡느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놔주는 거예요. 아유, 뭐 자매님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뭐가 이 옷을 벗었으면 좀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몰려오셨는데 뭐 어떤 형제님은 막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대도 안 가신 분인데 뭐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일요일만 한번 나오시는 분인데 누나를 막 굴리는 거예요. 아, 누나를 굴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누가 만졌느냐. 내가 인대를 늘어뜨리겠다. 이야, 참. 일요일 한번 남아가지고 저는, 아이고, 뭐, 형제님이 교회 바빠서 일요일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아, 그 형제님 얼마나 그때 큰 힘을 써주는지. 제가 저 사람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얼른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안 되겠다. 이분을 초반에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싶어.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도 같이 밤새도록 토지개발에 있는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좀 싸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또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아니, 목사님 왜 저주를 내립니까?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을 빼앗아간 사람 어디 있냐고. 저주 안 받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저주 내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당신 저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분에게 취소하라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를 봐주면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 6시까지 뜬 눈으로 이제 다 밤을 새우고 이분들이 현지 답사를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빼줄 수 있는 땅인데 많은 건물도 없고 우리 예배당만 있고 전부 농촌이니까 빼줄 수 있는 땅인데 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봐주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벌 때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좋게 좀 해결해 달라 했는데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배당도 지어야 돼,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언제 또 빼앗길지도 모르고 돈 뭐 평당 100만 원씩 줘도 뭐 8억 가지고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우리 형제 아미님들 갔는데 어느 날은 형제 아미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강릉에 와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딱 가로막고 우리 형제 아미님들 못 들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또 갔습니다. 가니까 형제 아미님들 앞에 앉아있고 사무실 앞에 앉아있고 사무실에 앞에 용역을 사가지고 1m 한 90 정도 되는 젊은 청년들 한 20명 정도 용역을 사가지고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더라는 거예요. 나 들어가야 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경찰서에 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보내드려라. 목사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 그 직원들이 전번에 직원들하고 다른 거예요. 용역을 사가지고 딱 그 본부장님도 전에는 막 제게 쩔쩔 매던 이번에는 대연하게 앉아가지고 할 테면 해보시지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싸우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말씀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막 제 감정으로 많이 처리했고 막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땅을 빼앗기게 생겼다 싶으니까 이분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이제 그 본부장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문제를 좀 일으켰는데, 그런 일을 계기로 제가 입장에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를 이분이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 오직 이 땅 찾아야 된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니까 이 땅 뺏기면 어떻게 되나 막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나는 지금부터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이번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 땅 우리 찾아지 않으면 제가 오늘 밤 여기서 본부장님 같이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통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평상시 얘기를 잘 안 듣더니 그 형제님이 금방 또 가스통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한참 이제 본부장님 저하고 오늘 손을 꽉 잡고, 제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오늘 이 토지개발 공사는 여기서 다 날아갑니다. 저도 죽고 본부장님 막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경찰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비상구에 정경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정경들이 비상구에 다 앉아있습니다. 지금 밖에 게스트를 들고 교인들이 와있는데 못하게 하십시오. 갑자기 또 생각하면 가스통 터지면 좀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그땐 정신이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기를 아예 죄는 못 시켜주고 존치를 시켜주는 합의를 봤어요. 나중에 그 형제님한테 물어봐서 형제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가스통을 이렇게 여는 신용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라이터를 들고 겁만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너무 오늘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들이 쫓아갔어요. 할머니들 쫓아가서 그 할머니들이 가니까 또 문을 닫아놨는데 할머니 인도하는 형제님이 전화 왔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참 생각하다가 다윗이 여부성을 들어갈 때 숙으로 올라간 게 생각나가지고 그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래요. 지하실에도 문이 열려가지고 할머니도 올라가셨어요. 야, 할머니들이 화가 나니까 얼마나 무서우신지. 할머니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하냐고. 그 돈 연보해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빼앗기 생겼다 싶으니까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막 그 본부장님, 단장님 막 꼬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경찰서 잡혀갔는데 하여간 이제 고발을 당할 뻔했는데, 저희 할머님들도 숨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거의 진단 3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고서를 하니까 거기서 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교도상으로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말 안 들으면 할머니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할머니들 모시고 오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아예 재측은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동안 존재를 지켜준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존치를 하다 보면은 존치 개발 부담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로도 다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배관도 묻어주고 그 다음에 하수구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1억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낼 수 없어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절대 내지 마라. 왜 우리가 개발도 안 하고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돈을 내라 하느냐.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못 낸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휴가가 늘 일하는 게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일하고 다시 쉬고 2박 3일. 왜냐하면 저 같은 일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잘하신 겁니다. 웬만히 싸워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워줘야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잘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같은 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도저히 이제 말로 해서 안 되어서 존치 부당을 내라 그래 제가 또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2년 전에 그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있는데, 목사님, 아직도 이거 해결 안 됐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참 성경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47장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가축을 가지고 오고 세 번째는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의 제사장들은 땅을 팔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니까 바로가 녹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그 땅을 안 빼앗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예배당을 빼앗기겠나.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아, 내가 이때까지 이걸 알았더라면 안 싸웠을 건데 이걸 모르니까 막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 하나가 제게 들어오면서 이 땅은 절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 땅을 누가 빼앗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팀장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진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있는 본부장님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팀장님들이 실제 일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팀장들이 다 제가 허락을 받아 도장을 받아 볼 테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못 믿겠더라고요. 금방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로 한 일주일 지나서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땅을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에 있는데 야 내가 왜 땅 찾은 줄 알아? 너 건물 짓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건물 짓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더 건물 짓고 싶어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복음을 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강릉에도 큰 건물이 있고 원주에도 큰 건물이 있는데 IIF를 하다 보면 손님도 많이 오는데 이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저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읽다가 그 마음이 확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물을 좀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돈 좀 있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요 목사님. 전화를 하고 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건물 지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다만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네 마음이 중요한데 왜 지으려고 하지? 그러시는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 한번 짓고 싶었고 그랬는데 땅이 지구지정돼서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찾게 하시면서 건물을 지으려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찾게 했던 이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습니다. 10만세 형제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도 주시고 돕는 일꾼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십시오. 기도 한번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왔는데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 좀 크게 지으라 하신 거예요. 300평씩 3층으로 지으라. 300평인데 평당 300만 원씩 해도 27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땅이 이제 300평이 맥시멈이 안 돼서 260평이 맥시멈이 돼서 260평 3층이면 800평인데 800평이면 평당 그때만 해도 300만 원씩 들으면 24억이 있어야 되는데 작정이 17억이 작정이 된 거예요. 작정만. 헌금은 안 나오고 작정만 17억 됐는데. 작정하고 난 날 어떤 분이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24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7억이 작정이 됐으니까 이 돈 가지고는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아 형제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가서 우리가 허락을 받죠 하고 이제 그냥 물러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성경에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방과 싸울 때 군대에 만약에 지게 되며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성교에서 예배당 짓고 뭐 좋은 목사님도 있습니까? 연수원 가고 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뭐 평수를 줄이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니 형제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안 되면 2만과 싸우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싸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건축하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알아 작정하고 목사한테 잘 묻지 않는데 물어서 자매님 얼마를 작정하려고 그러십니까? 10억을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10억을 작정할 수 있는 분이 못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연보를 참 하시는 분이지만은 10억까지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분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10억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1장의 4절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양과 소떼를 잡은 들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먹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죠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고기만 생각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은 제3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한 달도 먹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천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억이나 천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똑같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저는 천만 원, 1억, 10억 똑같지만 10억 하려면 좀 마음에 무거운데 이 자매님이 1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작정이 27억이 되니까 그 형제님이 그 뒤로부터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점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보를 하다 천만 원 넘고 하는데 10억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안 되니까.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자매 잘했냐 그러니까 예,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나중엔 교회 잘 안 나오더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 자매님이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그 자매님이 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들었으셨구나 아무튼 우리가 건축을 다 마칠 수 있었고 또 빚도 좀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무슨 마음 하나가 들었냐면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땅을 찾아주시고 이 건축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형편이 오고 문제가 왔지만 제가 그걸 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그걸 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점점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걸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고 있구나. 예배당을 다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마무리하는 동안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어떤 형제님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냈습니다. 그 형제님 참 고맙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하여간 훨씬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저같이 어린 동생 같은 목사에게 마음으로 참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에게 뭘 보답해야 되겠다. 보답할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그 형제님 동서되시는 분이 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병문안 가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저는 사실 그분 병문안 가는 것보다도 이 형제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갚을 게 없으니까 동서니까 죽어가는 그분에게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양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점점 눕고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눈을 감고 피곤해가지고 계시길래 아, 안 되겠다. 아픈 분한테 무조건 막 계속 말씀만 전하면 더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차라리 안수기도 하고 다음에 와서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춘천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30분 동안 헤맨 거예요. 30분 동안 헤매다가 제가 다시 바로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야, 너 가지 마.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줘라. 그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그냥 가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인사까지 하고 하는데 또 가라고요. 가라. 저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냥 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잘못 들게 하셔 여기 왔는데 제가 다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이 아 목사님 오십시오.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 동서되시는 분이 이제 밝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아 너무 진통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맞아서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사실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복음을 너무 아프니까 제가 대충하고 안수기도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길을 잘못 들어 30분 동안 길을 잘못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보내신 거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복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저는 그분에게 처음에는 제가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제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게 어떤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부족하고 또 항상 엉뚱하고 항상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러냐, 내가 하는 일을 왜 그러냐, 꼭 안 좋은 일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너는 그렇게 하지만은 너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제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 문제 삼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가 첫날 사회를 보면서 그 얘기했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얘기 저녁에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호텔을 찾아가는데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을 찾아간다고 이제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호텔 이름이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잘 안 이어질 때 있어요.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금방 이야기를 듣다가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메리어트 호텔 가르쳐주다가 할아버지 그거 잊어버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리어스 아시죠? 메리어스 알지. 그 메리어스 생각하면 메리 앞에만 따가지고 호텔, 메리어트 호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막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되게 깔려버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메리어트 이제 호텔에 애워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 양반이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타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잊었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뭐가 생각났냐면 난닝구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난닝구 호텔이 혹시 있냐고 하니까 보통 운전수 같으면 화를 낼 건데 이 운전수가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더니 메리어트 호텔로 모시다 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난닝구 호텔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로 대가 줬습니까? 할아버지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 번 어떤 아주머니가 전설의 고향을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술의 전당에 대다 주지 않았습니까?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정확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수는 운전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이분도 점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또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 어떤 호텔을 찾고 계시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운전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되는데 저도 누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걸 좀 헤아려주면 좋은데 같이 연약하면서 헤아려줄 때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항상 우리 편에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해주고 모든 일을 감싸주시고 은혜로 다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하고 마음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과 멀어진 적이 없고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답답하게 사니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이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서 이제 잔치를 했다고 이제 비유를 들면서 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냐. 당장 그걸 갚게 해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처도 당신이 주시고 모든 걸 당신이 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고 신하가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의 죄 중에 내가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계기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늠하고 살인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는 깊이 마음을 더듬게 하나님 하시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가늠하기 전에 살인하기 전에 어미 모태의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죄로 말미암아 무녀의 씨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말씀하시면서 마치 돼지가 소가 될 수 없듯이 미꾸라지가 붕어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했다 그러면 사하는 겁니까 안 사하는 겁니까? 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닫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잘못한 걸 실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다면 자식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은 크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의 네 처들을 다른 사람으로 취하게 하겠다.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네 죄를 사했지만은 네가 낳은 아이를 내가 치겠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나의 원수로 인하여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는데 왜 그 아이를 쳤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죄를 사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몇날 며칠을 그 아이 앞에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하들이 그 죽은 아이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지금 살았을 때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임금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 살았을 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은 사실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 회상할 거야. 그 일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속 괴로워할 거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딱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바로 일어서서 이제 나라의 일을 돌보러 나가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하고 정다른 모습이었어요.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임금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간절하시더니 죽으니까 왜 이렇지요? 그래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한 걸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줄까 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죽였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운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날까? 안 살아나요. 이제 내가 저 아이에게 가거든요. 저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어 하고 다윗은 더 이상 그 죽은 아이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읽다가 하나님 무슨 마음을 제게 주냐면 야, 참 감사하다. 물론 이 아이가 죽은 게 감사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사단은 늘 괴롭혔을 거예요. 야, 다윗이 범죄 저 아이를 낳았어. 사단은 늘 회방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갈 때마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사탄이 다윗을 회방하고 많은 사람이 회방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 이미 갚으셨지만 또 그 아이를 죽이신 이유는 다시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다윗은 하나님 그 값을 지불했다. 아이가 죽었어. 또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 아픔을 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윗에게 옛날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줘서 하나님이 새롭게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죽은 아이처럼 제가 구원을 받고도 늘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해 왔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제가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요.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가르쳐준 게 뭐냐면 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안 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았냐면 만약에 에덴 동산에다 놔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이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근본의 토지를 갈게 하면서 아담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냥 오지 않고 죄의 사함을 얻고 자기 육을 끝을 내고 생명을 얻도록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을 밖으로 내쫓았고 아담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아 나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고 내가 흙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와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게 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입히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은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죄를 범한 뒤에 육신의 모든 삶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신 뒤에 땅도 저주를 내렸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다면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죄를 사해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미 죄로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 죄를 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사해줄 때 우리 자체에 대하여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에 대해 끝을 내셨냐면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주셨냐면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성령으로 살라고 주신 거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죄를 사해준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사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예 죄를 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서 끝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그냥 너 죄 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아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한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고 악한데 하나님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의롭다 한다거나 의인을 악하다 한다거나 이 두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악하다 그렇게 하시지 악인을 의롭다 그런 말씀 안 하신다 말이에요. 의인을 의롭다 그러지 의인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도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악인은 악하다 그러고 의인은 의롭다 그렇게 재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실 때는 그냥 의롭다 하시지 않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두 개가 합해졌습니다. 구원 플러스 속죄를 합해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샀는데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고 나오면 도둑질이 아니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떳떳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확실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냥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값을 정확하게 지불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전부 지불해 주시고 또 사단에게 해방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다윗을 야 다윗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야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인한 하나님은 죄값을 정확하게 전부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야 내가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만 사해준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더 귀한 값으로 다 지불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안 떳떳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용서했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옛날에 그 죽은 아들을 인하여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육신 자체를 하나님 이미 관심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기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더 이상 그러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서는 아무런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나에는 이미 하나님은 끝을 내셨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냐면 기대할 게 있어야 바라보죠. 어제 저녁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세계는 그 새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주셨. 이 솔로몬은 죄 없이 이제는 그 전에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살았을 때는 바세바 동치는 난 아이지만 이제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지불하시고 이제 바세바 동치마 난 이 솔로몬은 전혀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사랑함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 이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육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고 내가 잘 못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는데 그때 내가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길이 있고 하나님 얼마든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고척 그 스카이돔에 부활절 주차장을 얻고 난 뒤에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 한 번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와서 빌려달라 이게 곤란한데 이번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걱정이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절날 그걸 얻기 이전에 이미 7월 9일 날 우리가 그라스 합창단 콘서트도 이미 얻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니 그 말이 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또 가서 이제 얻어야 되는데, 예 하고 그냥 대답하고 왔어요. 제 마음 안에는 또 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또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하신 분의 얘기가 어찌 그리 잘 들어오는지, 한 번만. 그래서 또 가야죠.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이분이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함부로 오는데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오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관 가는데 그 팀장님이 저를 도우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7월 1일부터 7월 한 달 동안 물놀이장을 개장해가지고 그 축구장을 버스로 대관할 수 없고 일반 자가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공문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넣지도 마세요.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공문은 넣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문 넣고 기다리고 해도 안 되겠다고. 직소미 이런 거 그분을 찾아가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치수가 있는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은 또 달라졌어요. 이분이. 그전에는 까다롭더니 아 이거 얻으려고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데 왜 안 된다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번은 또 야 하나님 돌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그러면 이 직소민원과 이 소장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누구 한 사람이 딱 총대를 메고 회의를 주관하라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그분은. 그런데 치수가 있는 그분한테 마음을 요구하니까 해달라니까 이분은 더 안 하게 돼. 이분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또 체육진흥과 그분은 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가도 안 되더라 이번에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 하나 주십시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너무 여기까지 피곤하셨는데 화장실에 이제 잠깐 가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씀 하나 주십시오 하려고 이제 속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안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말씀 하죠. 이 말까지는 내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빨리 갔다 와 그러시네요. 목사님이 빨리 갔다 오라면 갔다 와야죠. 그죠? 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답답하지만 자꾸 가니까 그분들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정은 딱한데 제가 한 군데 알아본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도소, 구치소 험은 자리인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분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이제 우리 진행 맡은 목사님을 또 모시고 가고 했는데 이 직수 민원과에 있는 실장님이 아 이번에 또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그 팀장님 말고 다른 팀장님을 부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번에는 절대 안 되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해서 해주는데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에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또 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또 할 거 분명한데 치수가 있는 그 팀장님이 보니까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알고 두 번째 해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그라이 합창단 콘서트 2만 명 가까이 넘는 서울 시민들 1만 명 넘고 전국의 형제 자매들 다 같이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로 너무 고마워서 거기 있는 직원을 제가 그 소장님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더라고요. 이분이 진급을 했대요. 바로 막 진급해가지고 그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팀장님이 세 분인데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몰라요. 또 이분이 가면은 앞으로 더 잘해줄지 모르지만 사람은 또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있어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니까 때로는 제가 나타나 일 앞에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야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말하더 너 아이 거기에 기대 미련 두지 마 내가 새 아이를 줄게 이게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야 이제 넌 육신 기대하지 마 네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면 다 되잖아. 저는 늘 믿음을 제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나는 못하고 나는 너무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안에 살아서 일을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